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을 향해 떠나니라. 이곳에 그들의 이룬 큰 일을 위하여 전에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더라.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축복하시고 또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진과 간증을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복된 소망 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 이거는 타이완 국기입니다. 제가 이 대만 남부지방에 까오징이라는 지역에 갔어요. 그 남부지방 까오징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그 배에 이제 사진이 있어서 아니, 그 국기가 있어가지고, 하나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게 대만 타이완의, 땅입니다. 뭘로 보이세요? 어유, 똑똑하시네. 다른 사람들은요, 이걸 얘기하면, 저게 뭘까? 한참 생각한 다음에 얘기하더라고요. 고구마처럼 보여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땅이 고구마처럼 보인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대만의 수도가 타이페이예요. 근데 타이페이는 북부 지방이고 또이 짜이라는 이 지역까지는 중부 지방이고 타이난에서부터 이 밑에까지는 남부 지방으로 돼 있어요. 제가 간 데는 이 남부지방의 이 까오징이에요. 까오징. 그런데 이 대만은, 인구가 거의 한 3천만 명 됩니다. 3천만 명 되고요. 언어는 중국어, 대만어 있는데, 대만 사람들이 또 대만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만 사람들이 공용어로 쓰는 것은, 이렇게 중국 본토에 있는 중국어하고 똑같습니다. 글씨만, 한자만 틀릴 뿐이에요. 중국은 번체자고, 아니, 간차째고, 대만은 번체자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종교는요, 불교가 35%고, 도교가 33%고, 기독교가 3.9%인데, 거의 혼합 종교로 이루어져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자. 자, 대만 타이페이하고 곳곳 도시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사찰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절 같기도,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절로 보이는데 절도 아니더라고요. 가서 물어보니까 뭐 도교며 뭐며 이렇게 짬뽕 된 종교를 가지고 이 도시마다 이렇게, 이런, 불교 같은 이런 사원들이 크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까오증, 남부 까오증 지역에 가니까 이런, 사찰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뭘로 보이세요? 예? 이게 까오증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는 무슨 문화센터인가? 그런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교회인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카페, 농구장, 축구장 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형교회에 얘가 추구하는 그런 교회예요. 성도들이 대만 카오 중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대형교회예요. 근데 이런 교회들이 대만에 곳곳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요게 뭔지 아세요? 여기 교회예요. 그런데 요 주변에는 뭘로 덮여져 있냐면 대만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재물신. 재물신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 집집마다 향을 피고 복주집주, 복주집주하고 복을 비는데 이 교회의 이 주변에 그런 집들이 쫙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교회는 대만 카오스 중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대만 카오스 중에 한국 선교사님들 모임이에요. 그 모여가지고 지금 다과회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장면인데 남북 카오스 중에는 한 20명 좀 넘게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있습니다. 아, 이분은 여기는 이제 그 남북 카오스 중에 이제 한 선교사님 가정에 저희가 방문했는데 이분은 거의 대만에 온 지 한 7년 됐고요. 중국에서는 거의 한 10년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카오 중에 있는 대만 현지 교회 협력 선교사며 선교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 이거 대만 현지 교회예요. 현지 교회인데 아까 그 선교사님 있지 방금 보여주신 그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분은 이 교회 집사님이고 이 청년들이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세련되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우리나라 그 뭐 그 오늘의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 있죠? 그 비슷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 이거는 아까 그 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들입니다. 좀 사진을 좀 잘못 찍어서 화질이 안 좋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아, 여기는 우창 교회예요. 우창 교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창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우창 보주 침례 교회. 우창 보주 침례 교회라고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침례계 교통에 이제 교회인데 남북 카오스 중에서 제일 큰 침례교고 또 대만에서도 큰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이분들은 누구냐면 아, 이 교회에 이제 다니는 성도님들인데 아침 일찍 나와서 건강 체조한다고 그렇게. 예, 그리고 끝날 때는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네. 이 교회는 이 목사님은 현지인 목사님이십니다. 아까 그 협력 선교사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한국에 한 번 오셨는데 그때 한 번 만나고 요번에 대만에 가서 만났습니다. 아, 이 교회는 여기는 뭐냐면 이게 침례교예요. 침례교. 근데 이 침례교인데 이게 무슨 침례교냐면 우리 BBC, BBF에서 속해 있는 대만 BBC 청소침례 교회 그 대만 현지인 교회예요. 현지인 목사님이 이 교회를 목양자로, 치리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 건물이 좀 낡았는데 안에 들어가면 좀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이분이 아까 그 BBC 목사님이에요. 그 대만 현지 청소침례 교회 대만 현지 목사님 부부고요. 제가 이제 이 교회 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남북 가옥 중에 미국인 선교사님 교회예요. 이 선교사님은 독립침례교 미국의 독립침례교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지가 33년 됐고요. 지금 이분하고 아까 그 현지 목사님하고 같이 BBC 그러니까 청소침례 교회 목사님들하고 미국의 독립침례교 목사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가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이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이고 목사님이죠. 이분은 누구냐면 아까 이그 선교사님 교회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사역자예요. 현지인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데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홀리 바이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아까 그 선교사님이 이제 33년을 있으면서 교회를 두 개를 개척했는데 요게 이제 두 번째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아까 예배 드리는 데서 차로 타고 가면 한 5분 정도 되는데 새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이 건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고 이제 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뭔지 아세요? 침례탕. 침례를 주기 위해서 침례탕을 제작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제가 저 평택항에서 섬기는 한중교회인데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보따리 당자입니다. 보따리 당자. 그래서 토요일 날 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예배 드리고 여기서 쉬고 또 여기서 장사도 하고 이제 그래서 떠납니다. 자, 지금 여기 한중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 박지원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파송받아서 한국에 온 선교사입니다. 원래는 한국 청소침례교회 선교 목사님이신데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셔서 오랫동안 한인교회 사역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제 참 이제 한그 중국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누구냐면 이제 이날 제가 지옥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복음 아, 저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는데요. 이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 그 모임입니다. 중국어로 이제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는 그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도지인데요. 하나는 중국어로 만든 전도지, 또 하나는 한글로 만든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를 평택 시내에 중국인들이 좀 많아서 한편으로는 한글로도 전도하고 중국어로 된 전도지를 가지고 뿌리고 있습니다. 자, 예, 다 끝났죠.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더 은혜스럽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퇴전방이 어디입니까? 퇴전방 어디죠? 몰라요? 38전이잖아요. 38전. 38전이 우리나라의 퇴전방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의 퇴전방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퇴전방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찾으셨지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후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증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퇴전방입니다. 선교사들은 바로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중국이 퇴전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최전방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 여러분들이 직장, 여러분들이 사업처,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최전방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수진 장군이 이끄는 수군들이 이 왜군들의 보급로를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는 데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 왜군들이요, 왜 식량을 바다로만 수송했을까? 이거 생각해 봤는데, 배 한 척에 300척의 쌀을, 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00척이 일개 왜군 부대가 일주일가량 먹는 식량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 왜군들이요, 그때 당시 먹은 음식은 바로 이 쌀밥에 된장을 풀어서 끓인 잡탕죽처럼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식량입니다. 제대로 보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도 퇴전방에 싸우는 전쟁은 식량이 잘 보급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전쟁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패배가 될 수 있습니다. 패배의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수진 장군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군들을 통해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선교사들은 본국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교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이 복된 소망교회나 다른 교회들의 선교사님들의 교회 방문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절에서 3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별해서 교회를 통해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거의 마무리하고 안디옥에 귀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후 46년에 떠나서 48년에 돌아온 것입니다. 한번 27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거 있죠? 그대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7절. 사도행전 14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예, 시작. 자, 한번 여기 아까 27절을 읽어본 걸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내용을 우리는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마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내용의 태도로 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하나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지역에 구원받은 무리들이 이곳저곳 안디옥 교회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교회에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함께 모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저기에 교회들이 이곳저곳에 있는데 그것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지금 바나바와 안디옥, 아니, 바울이 인전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복된 소망 침례교회에 와서 청교 간증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9년 4월 2일에 복음을 듣고 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교회에 주보 뒷면에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에서 그 내용들을 주보 뒷면에 기재해서 주일날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련 안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받고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이고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떨까? 참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배 도중에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줘서 하였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므로써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자마자 저는 하나님께 선교사로서 내 생애를 드렸습니다. 자, 저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주실 것 같은 열정이 내 마음에서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기름 부어주시고 그후 인생의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신 것처럼 저 또한 부르시고 10년 동안 고난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저를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에 8년 동안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전라도 광주에 있는 반석 성서침례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자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반석교회를 통해 선교사로 파송받고 또 저희 친교회에서 선교사로 인준되어서 중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하이빈에 가고 두 번째는 청도에 와서 선교 활동하면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 대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학생들은 거절하는 학생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학생은 생각해 보겠다고 한 학생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구원받은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 가정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양육과 동아리 모임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비전을 품고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를 다졌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소망 품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그 모임 안에 공산당 당원이란 당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본인 수치로가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공산당 당원이라고. 이미 이 모임은 공산당 사무실에 문서로 작정해서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예배와 양육과 모임은 다 해체되었고 구원받은 학생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 극도로 긴장감을 갖게 되었고 어느 장로교 성도사님은요 복음을 은밀하게 전하다가 중국 공항 경찰들이 매복하였다가 자기를 옆 팔짱 끼고 끌고 가는 것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다행히도 추방당하지 않고 벌금 묻고 나왔지만 그 후 공안이 자기를 감시하고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긴장감과 불안한 마음으로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없다는 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을 겪고 난 후 굉장히 마음에 긴장감을 갖게 되고 불안했습니다. 그날 위기 속에서 위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우리는 이 모임, 이 위기를 잘 모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이 공산당 당원이, 학생이 그것을 고발하면 우리는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날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그때부터 우리는 아까 이 선교사님처럼 이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긴장감이 좀처럼 떨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는데 상당히 그 뭐랄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또 나아가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찰나에 어느 분이 저에게 대련의 근본주의 침례교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사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교회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 저희는 취업비자를 얻기 위해 회사를 차렸는데 이 회사에 제 아내 명의로 설립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제 아내가 되어 있고 해서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자주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그 후 몇 번을 갔는데 막상 가서 가보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우리를 영적으로 돌봐주십시오. 우리는 한 번씩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하다. 저희 부부는 그의 말을 듣고 그 교회의 목자가 필요하니 그냥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그곳에 갈 상황이 지금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꾸 우리 아내와 저와의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하고 대련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이제 쉽지 않지만 결단을 하고 이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비자를 다시 갱신하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원래는 늦어도 보름 아니면 한 달이면 나올 것을 몇 개월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대련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집 계약도 안 하고 짐도 이삿짐센터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애는 그 이제 8월 달까지만 학교 다니고 이제 방학까지 7월 달까지 방학하고 이제 비자만 나오면 대련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아예 학교도 이제 안 다니는 걸로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나오지 않고 어디 가서 비자가 없으니까요. 어디 가서 묵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선교사님 가정에 들어가죠. 며칠 거처로 삼고 살다가 이 집 저 집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마침 제가 아는 한인 목사님이 통해 자기 성도님들이 한 달에 한 달 동안 한국에 들어가니까 그 집에 귀거하면서 추석을 잘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가족은 그러면서 비자 그 집에 있으면서 이제 비자 나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비자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9월이 넘어갔습니다. 9월이 넘어갔는데 출입국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말쯤 되니까 출입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한번 출입국 관리소 비자 담당하는 사람이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있고 이제 우리 아내가 회사 대표이다 보니까 그냥 간 것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우리 아내한테 당신은 누구누구 아무개입니까? 그러니까 유 아무개입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아이 그랬는데 갑자기 얼굴이 바뀌면서 제 아내가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험악한 말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창피와 모면감을 주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인민재판하는 것처럼 제 아내를 악한 사람을 몰아붙여버렸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우리가 당신이 뭐하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고 자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 임시비자 열흘 비자를 줄 테니까 나가라. 중국으로 나가라고. 중국은요 추방당할 때 임시 열흘 10일 비자를 줍니다. 그래서 그 비자를 줄 테니까 나가래요. 그래서 제 아내는요 그 말을 듣고 들어오면서 한없이 눈물만 흘러요. 그날 제 아내는 음식도 먹지도 못하고 방 안에서 한없이 눈물만 흘렀죠. 이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제 아내는 몸과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이삿짐을 다시 정리하고 회사를 제대로 처분도 하지 못하고 작년 10월 30일 날짜로 중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서 저희 부부는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기도하는 중에 평택항에 있는 중국인 교회 한중교회가 있는 것을 알고 그곳에 가서 중국인들을 보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또 마침 안식년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 되어서 한중교회를 아까 나온 그 한중교회 안식년 기간 동안 도와주는 걸로 하고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평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마다 가서 그 한중교회 가가지고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그런 와중에 6월 말에 이제 올라와서 평택항에 이제 도와주기로 하고 이제 평택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올 초부터 저희는 우리 앞길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대만에 가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곳은 중화권이고 같은 말을 사용하니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저야 그냥 좋지요. 뭐 그런데 가자 하면 그러나 이 마음 쪽에는 별 관심이 없었죠. 왜?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별로.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계속 대만이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내 마음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나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자꾸 이렇게 부담이 되지? 그런 도중에 수요일 날 어느 날 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아니 자꾸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대만 답사를 가볼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옳은지요. 하나님께 뜻을 구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처럼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것처럼 저 또한 이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저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대만 답사를 가는 것이 그분의 기쁘신 뜻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이제는 답사를 갈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계획을 세우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갈망했습니다. 저는요 대만 현지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현지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하는 분을 알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사역하는 분이었습니다. 아까 그 선교사 모임 있죠? 그 선교사님이 그 모임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 이제 대만에 오시면 제가 한국 선교사님과 미팅을 마련해 주겠습니다. 1차 선교 답사를 통해서 4박 5일로 일정으로 4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답사를 가는 것이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대만 답사를 가기 전에 저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뜻이 무엇일까 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신 뜻이 뭐냐면 나는 대만 영혼들로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네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러니 너를 통해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너의 언어를 통해서 특히 현지 언어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졌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이 일을 하기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 현장에 가서 듣고 보고 하는 가운데 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왜 저에게 주셨는지 마음으로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거든요. 대만 현장에 가니까요. 대만의 교회들을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귀복진앙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보게 되었습니다. 혼합종교의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일본하고 아주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나오는 이 포도원의 품꾼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뜻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1절을 보니까 하늘의 왕국이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품꾼들을 뽑기 위해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그 2절을 보니까 그가 하루에 일 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요 인력시장에 와서 품꾼들을 일 데나리온 주기로 합의하고 계속 포도원 농장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니까 또 3시쯤에 나가서 시장에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줄이라 하며 했습니다. 여기서 3시쯤은요 오전 9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9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뽑아서 정당한 가격을 주겠다고 하고 들여보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가 6시와 9시 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동일하게 말을 하고 농장에 들여보냈습니다. 6시는요 정오 12시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면 여기서 11시쯤은 오후 5시입니다. 늦은 5시. 그러니까 주인은 오후 5시까지 나와서 품꾼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모집해서 포도원 농장에 들여보냈습니다. 솔직히 오후 5시는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일 정리하고 이제 갈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일을 한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쉬어가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갈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입니다. 일을 하지 못하면 그날 밤 굶어 아무것도 못 먹는 처지입니다. 고작 일을 하는 시간이 길어봤자 30분, 좀 길면 1시간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하라는 대로 농땡이까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석대로 일을 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힘들어도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요, 학교 등록금을 좀 벌겠다고 아침 일찍 인력시장인 용역회사에 새벽 5시까지 사무실로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무실에 가보니까 한 30명 정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5명, 3명, 뭐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오전 10시까지 되니까 몇 명이 남은지 아세요? 딱 4명이 남았습니다. 그죠? 나머지 그죠? 오전 11시쯤 되니까 3명이 쫙 빠져나가요. 한 명 남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저만 남은 거 다 나가는데. 아유, 그죠? 이왕 기다린 거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죠? 기다리는데. 아유, 어떤 분이 막 허겁지겁 막 달려오더니, 들어오더니, 어휴, 여기 일할 사람 한 명 있어요? 그 용역 사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해. 근데 용역 회장 사장님, 여기 젊은 청년 여기 있는데, 이 청년 데리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하는 소리가, 아, 일이 좀 힘들 것인데, 힘든데, 지하에 노래방을 했는데, 화재가 나서 그 안에 물이 가득 고였다는 거예요. 그 빌딩 지하실이었어요.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 지하에 제 무릎 위에 올라올 정도로 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근데 그 물을 빨리 퍼내야 되는데 안 퍼내니까 그 물이 고여서 뭐가 됐겠죠?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막 썩은 냄새. 그러니까 이 썩은 냄새를, 그런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기서 일을 할 때는, 아니, 그래서 이런, 그러면 그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제가 그때 일을 했을 때 마음의 자세가 어땠을까요? 마음의 자세가. 아, 썩은 냄새 나는데 왜 이런 데를 왔어? 차라리 집에 갈 걸. 그랬을까요? 아유, 오늘 돈도 못 벌고 갈 뻔했는데 그래도 돈이라도 버니까 이거라도 감사하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진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좀 힘든 것은 뭐냐면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양동에다가 그 물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밖에 하수구에다가 버려야 되는데 그 하수구로 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도 좀 다행히는 사장님이 안 보여. 그 말만 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농땡이도 깔 수 있잖아요. 근데 농땡이도 까지도 못해. 왜? 딱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일을 다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이 시간에 다 끝마치려면 얼마나 내가 오르락 내리락 했겠어요. 점심도 못 먹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일이라도 돈이라도 벌 수 있도록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니 기쁜 마음으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그 거기서 눈치 보지도 않고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그렇게 일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이 오더니 엄청 흡족해하면서 집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보다 의외로 더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그때 당시 받는 예, 그냥 잡일하는 사람들은 5만 원에서 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새벽같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12시 정오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5만 원 받겠어요? 7만 원 받겠어요? 못 받아요?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갑자기 돈을 다 끄든 10만 원을 탁 주는 거예요. 오, 그래서 10만 원 주면서 아유 수고했습니다. 이게 썩은 냄새 나는데 목욕탕 가서 목욕도 하고 그걸로 식사를 하시라 뭐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래 감사하다고. 자, 이 포도원의 품꾼이 이 포도원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내가 오늘 일을 안 하면 굶어 죽는 가족이 있는데 그래도 저 주인이 마지막에 나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서 일을 했다라.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30분 길어봤자 1시간이요 일할 시간이. 그러니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들어온 사람에 비하면 시간이 너무나 절박 부족한 거예요. 이 부족한 이 시간에 메이기 위해서 이분이 어떤 생각했겠어요? 진짜 말 농땡이 안 까고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대만에 가서 보고 듣는 가운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대만에서 형제의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이 포도원의 품꾼의 이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과 똑같은 심정이에요. 대만의 부르심을 받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정되었어요. 선정되었다는 소리가 무슨 말입니까? 부족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하나님이 선정해서 이 포도원의 품꾼을 선정해서 들어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그런 식으로 선정해서 대만 선교사로서 보내기 위해서 저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저에게 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 늦게 대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죠. 대만에요, 선교사 제일 오래된 사람들은 어떤, 아까 33년이라고 했죠? 33년, 35년, 20년, 10년, 15년, 18, 저기에 비하면 저는 진짜, 늦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보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더 구해서 더 주님의 일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부족한 언어도 보충해서 더 해야 된다는 바울이요 왜 열두 제자 사도들보다 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태선을 다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두 제자들이 뭐 사도들이 일을 뭐 농땡 깼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심정이 있어서 그런 자세로 들어간 겁니다. 저도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 2차 답사를 갔습니다. 답사를 갔는데 8월 7일부터 21일까지 대만 현지 목사님, BBC 선교 목사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독립침례교 미국인 선교사님과 또 BBF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저는요, 요번 2차 답사를 가면서 그분들을 만나리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게 해줌으로써 근데 그분들이 또 우리가 가는 지역, 이 까오중 지역에 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만에 가면, 까오중에 가면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과 협력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인데, 이제 그것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만남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뭔가 뜻이 있어서 만나게 해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 12월 말쯤이나 1월 달에 대만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제 인생에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내 인생의 계획에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대만에서 이 말씀의 씨앗이 그 땅에 심어줘야만 귀한 열매들이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강낭콩 보십시오. 강낭콩에 보면 이게 커가지고 열매를 맺고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땅에 숨겨주면 그게 숨겨주면 어떻게 돼요? 새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저도 마치 이 말씀이 그 대만 땅에 숨겨져야만 열매가 맺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고 더 무릎을 꿇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 대만 가는 것이 제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쪽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복된 소망 침례교회 성도님들 참 마지막에 이 자세로 이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시간이 부족해요. 부족한 시간을 세운다는 생각에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이 사람들을 세우고 형제자매들을 세우는데 귀하게 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농땡이까지 마십시오. 예? 농땡이까지 마시고 열심히 예? 맡겨준 일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복된 소망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소망 침례교회에 와서 성교 간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부족한 사람의 입주를 통해서 뭔가 뜻이 있어서 세워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복된 소망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며 정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과 총로님과 집사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